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중인데요.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연말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6절부터 읽으며 시작해 볼까요? 네, 송희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증거로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방인으로 불리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바울을 통해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내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아멘.
왕이면 감옥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왕이 왕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신화된 도리로는
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네. 되는 것이죠.
네. 정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도 자신을 본받아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에 힘쓰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네. 2장 8절에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논쟁과 분열이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거룩하게 들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아니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여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9절에는 여인들에게 주어진 권면이 나옵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말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을 금지한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여자들이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마음과 내면의 단장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단정하게 가꾸어야 하고 선행을 통해서 자신을 장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의 단장은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자는 조용히 배우되 배워주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저도 여잔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배워주는 권위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특히 여성들이 이런 가르침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시 문화 안에서 여성들이 공식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사도로서 제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배워줄 수 있겠네요?
네, 물론이죠. 바울의 권면은 당시의 상황에 맞는 제한적인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 무리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고 네.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두 글자와 지금의 교회라는 두 글자가 전혀 다른 맥락 안에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들의 연대였다라고 해석하면 그 안에서 여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베베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네. 로마서에 한번 기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네. 우리는 집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배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베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배달한다는 건 내가 가져가는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이 베베 집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의 지도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고 선지자로서 또는 사도로서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성별의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자 배워주는 자나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바탕을 두었는가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겨서 그 말씀만을 배워주고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과 삶이 일치해야 되겠죠. 두 분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지도자가 기억에 남는 참 좋은 지도자였는지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어쩌면 제가 그분들의 제자라는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분들의 등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그분들이 제 마음에 심겨졌는데요. 그분들이 고난 중에도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셨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그 등 뒤에서 그 모습을 본 저로서는 지금도 그 등이 내 앞에 있는 듯 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의 스승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네. 것. 네, 우리 송희자매님은요?
저는 특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여기 와서 저를 위해서 제가 모르는 집사님들도 있었을 거고 권사님들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담임 목사님보다 뒤에서 조용히 저를 중보해 준 분들이 더 많아서 참 특정할 수 없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또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심 따라서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가장 그 골방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이 좀 교제를 할 때 느껴지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닮아가고 싶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볼게요.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송희 자매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감독이 갖추어야 할 자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삶과 성품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절제와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덕목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작은 교회의 관계들을 다 배울 수가 있죠. 가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 본을 보일 때 교회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4절과 5절을 송희 자매님 계속 이어주시겠어요?
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네, 집사도 아멘. 교회의 중요한 일꾼입니다. 집사는 성품과 신앙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또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의 특징적으로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것, 말을 이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실한 말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집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시험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직분을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감독처럼 교회 지도자는 삶과 신앙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본질과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카 집사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실래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를 세우는 곳입니다. 바울은 그 진리의 중심에 있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비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을 의미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바 되시고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의로우심을 이루신, 언약을 이루신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고아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는 수많은 고아들의 아버지이면서 이 진짜 아들의 아버지시죠.
아버지. 네네네.
그러니까 고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이 섞여서 자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고아들은 아버지가 없지만 나는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아원에서 자라죠. 이 인간들의 고아원이라고 하는 세상에
네.
참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있는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고아들이랑 옷 입고 똑같이 고아처럼 살아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거죠. 이해가 약간 비슷한 네. 비유를 들자면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갖고 있으면서
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의 인성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내서 똑같이 사시는 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등은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인데 나를 고아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가 만약 나만 편애하면 고아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 모순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공정한 아버지로 만들어드리고 온전한 고아들에게도 진짜 아버지가 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엄청난 역설과 모순 네. 속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길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으셨던 제가 요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너무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고아 같은 죄인 같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아버지를 참 아버지 되게 하시는 진짜 아들.
네.
내가 위대한 아들이 되고 내가 위대한 순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한 아버지 되게 하시는 모든 인간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길을 가신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늘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자석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네.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랍게 우리에게 깨달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 그가 왕이 되게 하시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의 중심이고 본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교회라는 것을 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송희자매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성령께서 미래에 거짓된 가르침이 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을 금하거나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며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룩해지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워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조건 행복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는 다른 것을 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그 관계가 뿌리 내려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이고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우리 마중 식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세상 속에서는 요새 아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 맞습니다.
이거를 너무 모든 분야에서 네, 강조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삶이라고 멋진 삶이라고 그런 게 만연하게 퍼져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매 순간마다 그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네. 들어오죠. 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네.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세대는 끊임없이 네가 행복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손해를 1도 안 보려고 하는 네. 그 계산 속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울해지고 끊임없이 공허해지는
네.
세계 속에서 1등만 행복한 세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행복하신지 기쁘신지 선하신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는 사실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내 앞에 있는 아기가 웃을 때 내가 웃죠.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네.
우리 내 앞에 있는 공동체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거울처럼 이 관계적으로 형성된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너 혼자 행복하면 돼. 네가 제일 행복하면 돼. 네가 만족하면 돼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네.
인간이 원래 만들어졌던 처음 그 원형의 모양과는
네.
전혀 다르게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정말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게 너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이렇게.
네. 그래서 싸움이다, 씨름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바울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네.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고 또 세상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싸워야 네. 하는 길인 네. 것 같습니다. 우리 만족 식구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네. 주옥화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돈이 힘이야. 높은 자리를 얻어 권세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야. 그러니 그것을 목표 삼아 살라고 말을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너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만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 세상을 혼동케 할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도 이때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놓아놓으신 길인지를 함께 발견하며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랑을 낳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를 때 그 직분을 따라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따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중심의 동기를 보게 하소서. 마중 식구들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말씀을 사는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주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끝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 기억하면서 한 몸으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함께 움직이는 손과 발, 그래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발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마중 식구들 지치지 않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 아멘.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자,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소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그냥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요.
네네.
일단 지금 11월 말 지나고 지금 12월이죠.
네네.
그래서 달 말에 할 수 있는 거 뭐 네, 과제 같은 것도 끝내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얼굴이 행복해 보이네요.
네.
자, 순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는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아는 지인이 영화를 찍고 있어서 잠깐 도움을 드리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각자 열심히 살고 또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함께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과 또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이 능력과 권능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 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받고 버림받고 또 죽임당하는 십자가의 길이며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똑같은 슬픔에 놓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했던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었어요.
저도요. 또한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매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집중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변화산 사건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던 사건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건 순이자매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산의 사건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산의 사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서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혹시 두 말씀 가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에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어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고 있네요.
네, 아주 잘 찾았어요.
같은 사건인데 이야기하는 날짜가 서로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러한 차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서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달라서 날짜가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 중에서도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과정을 서로 연결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자, 이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만나시는 장면인데 마태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과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연결해서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빗대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출애굽기에서처럼 엿새 후라고 한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왜 엿새가 아닌 8일이 지난 후라고 하고 있나요?
그 이유 또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이건 저번 주 말씀을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네, 목사님.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기만 하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을 거예요. 혹 따른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부담스럽기만 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고난과 또 역경이 있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는 게 두렵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 22절을 보니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고 하시나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결국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이유는 당장 눈앞의 현실은 괴롭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걸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정확히 부활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활이 좋은 거고 영광스러운 건 들어서 알겠지만 그렇다고 진짜 겪은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느낌만 있어서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부활이 도대체 얼마나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는지를 말하기 위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을 말하기 위해 변화산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과 28절에 나오는 8일이 되었다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 8은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8이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북조선에서는 모르겠지만 남조선에서는 숫자 4를 불길한 숫자로 여기고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죽을 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한자로 죽을 사자와 숫자 4가 발음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불길하다라고 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 숫자 4는 불길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시대와 나라마다 숫자는 각각만의 그 상징이 있고 당시 시대에서는 숫자 8을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히브리어로 숫자 8을 샤만이라고 하는데 8은 일주일을 지난 후 첫날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다 또는 회복하다, 새로워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숫자 8이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니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의미가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한 후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도대체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라고 하는 건지 간접적으로라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상징을 알아가다 보면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볼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2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누구와 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고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글쎄요, 그걸 알 수 있나요?
네, 다행히도 다음에 나오는 31절을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고 하고 있어요.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따라가셨을 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건가요?
그건 엘리야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모세오경, 다른 의미로 말씀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 뒤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자, 누가복음 9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황홀했는지 베드로는 엘리야와 모세가 떠나려고 하자 아쉬운 마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지을 테니 평생을 이곳에서 살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부활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한 이들에게 나오는 반응으로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본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목사님.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자 항변하며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굴복시키시고 왕에 오르셔서 통치하시길 시작하실 것이고 그때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따질 정도로 출세에 대한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던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 했죠?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평생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절대 못 놓을 것 같았던 욕심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누가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욕심 많던 제자들도 부활의 한 자락만 맛보았는데 꽉 쥐고 있었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한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쉬워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자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도 읽어볼까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때 구름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아마도 주변이 캄캄해질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구름이 주변을 가득 메우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고 있죠?
무서워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구름이 산 위에 가득 메우는 장면을 구약에서 본 기억이 없나요?
구약에서요? 글쎄요. 어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 건가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직접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보이죠? 변화산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공통으로 나오고 있나요?
이때도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고 하고 있네요.
구름이 제자들을 빽빽하게 둘러쌓았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워 떨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데 변화산에서 제자들 또한 두려워 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19절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 모습도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똑같네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영적인 원리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예를 들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섬기는 이유가 바다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이유 역시 산과 빽빽한 숲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내가 섬기는 걸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욕망과 욕심을 붙잡고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 실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붙잡고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 돈이 없을 때, 가진 게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더욱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보다 크고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게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데,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데 라고 하지만 정작 여전히 욕심을 붙들고 살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머나먼 이야기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목사님.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한 조각이라도 맛보게 되고 정말 두렵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저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도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생각해왔던 거를 또 다시 재상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이 일상에서 저는 조금은 가끔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면 하나님을 조금은 멀리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의 이런 주어진 과제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으면서 제가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믿는 이런 어려움, 고난 같은 게 있어도 그 말씀을 먼저 새기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순자매는 어땠어요?
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좀 오늘 본문 내용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면 할수록 내가 그렇게 놓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놔지는 게 가능해질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일상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